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도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행위지만은 성경에서의 죄는 그 행위를 행위가 나타내게 하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겉의 것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속의 것으로 말미암은 죄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우리가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불교는 뭐죠? 불교는 말 그대로 겉모양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겉모양을. 근데 기독교도 만약에 죄를 안 지으려고 겉모양을 컨트롤하고자만 한다면 사실은 그건 불교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겉모양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 미움이냐 시기냐 질투냐 분쟁이냐 다툼이냐 갖고 싶은 마음이냐 이런 탐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 속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그런 죄임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듯 하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공감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무엇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까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자신이 믿음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쉽게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실상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라면 신자가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을 순순히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믿음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온 것인데 자기 믿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마치 이상한 이단의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이럴 수 있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렇게 되긴 거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믿음이 10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20으로 자르고 30으로 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몇으로 주셨어요? 100을 다 주신 거예요. 10을 주시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20으로 30으로 키워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죠. 갓난애기와 어른을 비교하면 다른 게 있어요? 없습니다. 눈, 코, 귀, 입, 모, 오장육부까지 똑같다고요. 단지 그 아이가 팔을 주고 다리를 줬음에도 어리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긴 다 줬죠, 100을. 100을 다 줬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을 적게 줘서 어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믿음이 더 지경이 확장되듯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거지. 가나안 땅을 다 줬지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만큼만 주신 땅을 누리는 꼴이 되잖아요. 안 준 게 아니라 다 줬죠. 가나안 땅은 똑같이.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차원에서의 신앙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누구에게는 믿음을 10 줬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키워서 20을 만들고 30을 만들고 이런 개념의 성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뭐가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뿐이죠. 아, 이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은혜였구나라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때 깨달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사실은 언제 준 거예요? 이미 처음 거듭날 때 다 주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을 뿐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 은혜를 대부분 언제 깨달아요? 딸들이 애기 할 때. 근데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도 이미 그 은혜는 주고 있었죠. 깨달았을 때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줬었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주신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들으면 믿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실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의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고 당연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따로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말장난이거나 역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온 신자가 없는 믿음을 노력해서 가지려고 한다거나 또는 부족한 믿음을 더 보태기 위해서 좋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므로 신자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믿음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확인된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부족한 믿음을 보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미도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도 완전하고 충분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니면 집안에서 큰 아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미 다 줬죠. 근데 한쪽은 자기가 받은 것도 모르고 있고 한쪽은 자기 뜻대로 써버린 자들이죠. 근데 결국은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거고 큰아들은 몰랐다는 거죠. 왜요? 자기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이미 주 안에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노력을 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그 주신 믿음의 범위가 내 안에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지경을 확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으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의 경우는 사실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읽었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그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약속 자체를 바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반신반의했죠. 믿으면서도 안 믿어지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신반의했죠.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나오죠. 우리가 주일날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옛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주체라고 그랬죠. 옛 언약은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거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쫙 선포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백성들이 외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체가 자기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 사건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뭇별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보겠다고 주체가 자기가 돼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 뭡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누가 주체가 된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흔히 말하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나눠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해요. 근데 내가 돼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자기를 위해 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바울은 그 수고를 한 건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죠. 누구라고 그래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기가 되면 뭐가 돼요? 바울 자체가 여태까지 살았던 율법적인 삶과 똑같은 율법적인 삶은 산 것밖에 안 돼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봉사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은혜니라는 것처럼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새 언약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그가. 이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등장하면 다 뭐가 이게 옛 언약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고 하지만 반신반의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주체가 자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뤄보려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기다렸죠.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13년을 기다려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겠죠. 그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약속 자체를 바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아멘 하면 전적으로 100%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요. 믿어지는 듯 하면서도 잘 안 믿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것이 아멘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끔 쭉 만들어 가는 게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그 의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그 의가 진짜 아름답게 아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니고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다루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을 아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손길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가 뭐예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자예요.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갔던 교회가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비슷하게 처음에 아멘 안 해요. 권사님들이 많아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랑 너무 비슷하다. 교회 이름도 비슷하고 예담교회, 예원교회 우리 나중에 합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말씀은 잘 들으시겠죠. 어쨌든 성경의 히스토리 나시니까. 근데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그 목사님 물론 자기네 교회가 더 좋다고 했어요. 자,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그 두 당사자가 온전히 믿고 지키기로 해야 약속으로서의 의미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의 사전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새 뭐 위안부 얘기 있잖아요. 아베 총리가 우리는 약속대로 10억 엔을 냈다. 그러니 너희들도 약속대로 이행하라. 뭔지 모르지만 약속은 쌍방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얘기처럼 상호간에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협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도장을 찜으로 그 약속이 발효되는 것이죠. 발효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끼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하듯이 하나님과 어떤 일을 협의해서 서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인간으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결과에만 동참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약속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고 우리는 딱 그 결과에 동참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만들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열심히 믿으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없던 약속이 새로 생기거나 열심히 믿으려 한다고 해서 약하였던 약속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없어지거나 또 열심히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묵별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이 취소되거나 없어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들이 안 믿어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니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고, 또 이삭을 할 때는 전혀 안 믿었죠. 반대로 이스마엘을 할 때는 열심히 뭔가 우리 측, 인간 측에서 열심히 뭔가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는 열심으로 한 건 이스마엘이고, 이삭을 낳을 땐 두 당사,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안 믿었어요. 완전히 불신앙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열심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약속의 성취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무엇인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여를.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인간적인 열심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서운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봐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한 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고마운 거지. 우리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일에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끝나기 한 시간 전에 들어온 품꾼이에요. 그 사람들 없어도 일을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한 시간 남겨놓고 또 들여보내주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려버려주는 겁니까? 주인의 일을 위해서 드려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나 또 그의 믿음을 보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삭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떠한 노력이 그 후손인 이삭을 잊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제로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취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기로 인간과 상의해서 약속하고 그에 따라 인간이 그 약속을 믿기로 또 노력하기로 사고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서 구원을 얻을 어떤 자격과 조건 그리고 어떤 공로나 또는 그 약속을 믿어준 것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신자는 단지 그 선물을 결과론적으로 받기만 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지 잘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을 치기 위해 에돔 광야를 통과하는 도중에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시죠? 세 왕이 모여가지고 왜 쳐들어갔어요? 그거 상납 안 한다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곡물 그걸 상납 안 한다고 지금 부축해가지고 여호람이 북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부축해가지고 남 그 유다 왕과 하고 또 어디에요? 무슨 왕이야? 에돔왕까지 해가지고 세 왕이 지금 치러 가는데 물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야 여기 하나님 사람이 없냐 그래갖고 누가 주변에서 엘리사를 추천하게 되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여호람을 보고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치의 선지자들에게 갔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부친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요. 당신의 모친이 누구예요? 이사벨이에요. 그러면 그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 누구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엘리사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여호람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즉 엘리사가 여호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물론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 신상은 깨트려버렸지만 뭐가 남았어요?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길을 따라 행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요.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왜 나한테 오냐?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가 여호람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부인하는 것은 인간적 관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냐? 왜요?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거든요. 금송아지. 당신이 나온 무슨 상 이거는 엘리야와 여호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연 하나님께 왜냐하면 지금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께 기도를 부탁하러 갔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여호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과 감사에 있어서 공허함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다시 표현하면 왕을 알아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우리를 만날 것을 허락해 줬다면 그건 기쁜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이거는 뭐 기쁨이 안 되죠. 뭐 그냥 우연히 만나도 기쁨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왕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왕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어. 정말 왕이요 왕이야 만날 자격이 없는데 그 왕이 저 사람을 데려오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수많은 병자들. 병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으로 따지면 다 죄인의 무리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은 사람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소리만 지르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무지 주 앞에 설 수 없는 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다면 그 사람 얼마나 감격하겠냐고요. 그렇게 불러주심에. 그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 엘리사의 말처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이 말은 여호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 누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를 지으며 삽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배가 뭐예요?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느냐 할 때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각자의 신앙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여호람이 들어야 할 이 소리는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왕이 우리를 부르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죠. 즐거움도 없고. 그분이 뭘 좀 줘야 기쁠까? 그분을 만난다는 게 기쁨이. 그러면서 노래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쁨됩니까?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도 다 시간 쳐다본다면서.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시계를 어디다 달았대요? 목사님 뒤에. 다 누구 쳐다봐요? 다 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우리도 저기다 하나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 제가 참 복 있는 자라고 저는 믿어심천. 하나님을 가까이면 내게 보라.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들어서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해도 실상은 죄인이라는 말로서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자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장하려는 위선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기에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위선으로 가장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울에게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항상 높아지려는 본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인간이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순순히 인정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은 사실 항상 거부하고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안 받아들여지. 입으론 죄인이라고 헤어져도 근데 본성은요, 이가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뭐요? 이거 뭐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맞습니다. 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안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기도고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겸손이고 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요. 왜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교만은요? 그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게 교만 아닙니까? 그게 하는 난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다. 이게 진정한 겸손의 기도예요. 겸손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로는 겸손하죠, 우리 다. 아우, 아니에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해요. 저도 그거 잘하거든요. 근데 속은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과 함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품으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 때만 아멘이 돼요. 왜?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내가 입술로 고백한 내용대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 자신의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에 여러분 마음도 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입술로는 주를 닮으나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니까 그걸 고백하시면 돼요. 고백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죄의 본질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고집 같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누구처럼 되세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누구 뜻대로 돼야지 속이 시원해요? 다 내 뜻대로 돼야. 속이 시원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도 뭐 교회에서는 어디서는 어떤 일이 결정되질 때 어떤 주위의 분위기나 다수의 의견, 특히 교회는 일방적으로 어떤 진리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데서는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대부분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절대 진리는 아닌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투표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나는 A를 고집했는데 다수결에서 B가 선택되면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왜 화가 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대. 이거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강력한 진이에요. 제가 경주 최가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최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최민규 집사님은 안 그래요. 저만 그러니까는. 정말 강해요, 제가. 정말 강해요. 근데 그것이 나쁘고 악이라는 걸 아는데도 쑥 올라와요. 근데 반드시 후회해요. 좀 지나면. 아유, 그냥 할 걸. 어차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라도 깨닫게 해서 참 감사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만 그게 탐심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들은 사실 모두 탐심인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이게 다 탐심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겼던 것의 실체가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탐심이 아니라 신앙으로 고집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의 빛이 그의 내면에 있는 철저히 부패한 심령에 비추어질 때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따르는 자라도 그 영혼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마저 자신의 탐심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단절된 그 관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에도, 여러분 믿는 사람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소경되고 그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등장해. 이게 눈먼 것과 벌거벗은 이게 뭡니까? 안 믿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탐심으로 지배를 받으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의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의롭지 않은 상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도 누군가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면 그 회복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라고 한 엘리사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엘리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호람을 누구 아니면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여호람을 보는 거예요? 남유다 왕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호사밧 역시 분별력 없이 여호람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 여호사밧의 낯을 보게 여호사밧의 체면을 때문에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뭡니까? 여호사밧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다족 남유다의 왕이고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호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데 16절부터 있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다. 그러니까 비가 올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천을 많이 파는데 그 개천에 물을 채우는데 비가 오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람이 이러한 복을 누린 것은 뭡니까? 여호람 개인의 노력이나 여호람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누구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자, 아까 우리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어요? 여호람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오늘 너 오늘 아웃 그러면 아웃 돼야 돼요. 우리가 한 짓으로 보면은 물론 행위는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속으론 미워하고 했겠죠. 그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속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그렇다고요? 언약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은 성경에 여호사밧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일단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혹 기억나시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면 이네 감사합니다. 내 잘남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물이 없었는데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풀리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자비하심의 기쁨을 전혀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나올 수도 또 어떤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냥 도움을 구하면 쉽게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다 응답하시겠지. 이거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람이 나간 거예요. 누구 앞에? 엘리사 앞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건 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죄의 사슴 사망이니까는 우리는 매 순간 죽어 마땅할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서는 것은 우리 어떤 열심과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 어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할 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닌 이미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그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도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아서 하나님이 얘는 믿음 좋으니까 살려줘도 좋을 것 같아. 뭔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 열매보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시를 더 많이 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고 오늘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은혜로 하는 거고 남은 삶도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분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만 찬양되어지고 주께만 영광되어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310장 1절, 2절, 4절 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으로도 보태지거나 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싸우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전쟁을 하러 가다가 물이 떨어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을 때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단지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람이 과연 설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여호람이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람 또한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은 깨트렸을지는 몰라도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여전히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이 과연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사람이 과연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이 들어야 할 말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이라 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안 지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악과 죄를 향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죽어마땅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그가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 고민하는 문제들을 들어주신 것은 여호람의 열심과 여호람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에게 아름답게 응답하심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도 기도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흔한 말처럼 우리에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본분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도 내 안에 흐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오리. 이미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언약과 믿음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따라 계획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응답이 충만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시고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이며 주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가 없으면 도무지 주 앞에 기도도 예배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바라며 주를 낙모하며 사는 복된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